주요일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113명이 숨지고 44,650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어제 발생한 추가 사망자가 97명에 달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의 연장 휴일이 끝나고 대부분의 중국인이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중심지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곽에 있는 기업들이 예방조처를 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 두 도시의 사유지를 이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 코로나19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전 세계 24개가 넘는 나라와 영토에서 51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밖인 중화권에서는 누적 확진자 77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채 격리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174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일본 전역에서 총 204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97%의 개표가 이뤄진 현재 득표율 25.9%로 1위,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가 24.4%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 에이미 클로부차르 상원의원이 19.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9.3%,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일찌감치 압도적인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최한 행사에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어도 올해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필리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국제 질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차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 지난 10일 늦게 필리핀의 통보를 받았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오늘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반군이 어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한 보복 공격을 통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에서 시리아군 탱크 2대와 탄약고 한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반군의 이번 공격은 지난 10일 시리아군의 포격으로 이들리브 지역에 배치된 터키군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 어제는 이들리브주 사라케브 인근을 비행하던 시리아 정부군의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리브주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온 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문영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삶은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텐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할아버지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바로 112세의 일본 남성 와타나베 지테스 씨입니다. 1907년 일본 북부 니가타현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2일 요양원에서 수료증을 받았는데요. 와타나베 씨 이전에 최장수 기록을 가졌던 일본인 노나카 마사조 씨는 113세의 나이로 지난달 별세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은 일본의 다나카 가네시로 117세입니다. 와타나베 씨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작게 조각한 나무를 기르는 분재를 해서 작품을 전시하곤 했다는데요. 요즘에는 우유, 크림, 달걀 노른자로 만들어진 달콤한 커스터드와 휘핑크림을 넣어서 만든 크림퍼프를 후식으로 자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또 가족 농장에서 과일과 채소를 직접 재배해서 먹는 와타나베 씨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자 그는 항상 화내지 말고 계속해서 웃는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6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신의주는 0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1도, 함흥 0도에서 18도,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Association의 노래입니다. Cherish는 내 모든 느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소중한 당신을 위해 마음속에 숨겨뒀죠. Cherish,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one who could cherish me as much as I cherish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2일로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수단의 전 독재자가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독일 보수 여당 의원들이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의 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이름이 생겼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11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습니다. 이 세 명칭은 코로나의 영문자인 CO, 바이러스의 VI, 그리고 디지즈, 질병의 D에서 따온 거고요. 19라는 숫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게 2019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네, WHO 측은 국제적인 질병의 이름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동물 등과 연관되는 걸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혐오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신종 바이러스도 초기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병했다는 이유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주요 한국 언론들은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11일 하루 동안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7명이었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가 하루 동안 100명을 넘긴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 그보다는 적게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9일만 해도 하루 동안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고요. 10일과 11일에는 2,000명 선을 유지하면서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중에 8,000명 넘게 상태가 위급한 것을 알려져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12일 기준으로 중화권인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77명이고요.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28명, 싱가포르 47명, 태국 33명, 말레이시아 18명 등입니다. 북미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각각 13명, 7명이 발견됐고요. 이 밖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지금까지 적어도 27개국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대형 크루즈선에 3,700명이 넘게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12일 또다시 39명이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12일 현재 감염자가 모두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들의 상태를 검역하기 위해 투입됐던 검역관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2배에 승선했던 홍콩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전원 하선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 격리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1차 감염자가 확인됐던 5일을 기점으로 19일쯤에 격리를 해제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이런 선상 격리 조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일본 정부의 조처를 비판하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비춰질 자국의 이미지만 고려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입니다. 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3,700명 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3차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일본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발표로는 현재 일본에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9명인데요. 만약에 이들까지 포함시키면 일본은 중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1차 격리 조처가 곧 해제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 세계를 뛰어서 국무부 직원과 가족 등 약 195명을 우한에서 1차 철수시켜서 캘리포니아 마치 공군기지에 격리 조처해 왔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격리 조처가 11일로 14일째가 된다면서 이들이 곧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백신 개발이라든가 다른 방도는 없는 걸까요?
9일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8개월 안에 코로나19의 첫 번째 백신이 개발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6억 7,500만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반군단체들이 12일 이른바 다르푸르 대학살 범죄와 관련해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신병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단 정부는 이날 다르푸르 관련 용의자 5명의 명단을 ICC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ICC에 넘긴 명단에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파이잘 살레 수단 정보장관을 비롯해서 수단 과도정부의 주요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이 바시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5명이 모두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서 ICC가 수배 중인 수단인들이라고 말했는데요. ICC는 지난 2009년 바시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ICC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최초의 사례였죠?
네, 맞습니다. ICC는 당시 바시르에 대해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2010년에는 학살 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바시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국제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까?
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수단을 철권 통치한 수단의 제7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이어서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축출됐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돈 세탁과 부패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바시르는 또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재판에 회부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인 거죠?
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다르푸르 내전 때문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다르푸르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반군들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기간 강간, 살해, 약탈 등 집단학살을 자행한 아랍계 민병 조직인 잔자위드의 배후에 바시르 정권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다르푸르 내전으로 약 30만 명이 숨지고 25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시르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시르 변호인단은 이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지자 바시르 전 대통령은 ICC가 정치적인 법원이기 때문에 ICC와의 어떠한 재판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단 과도 정부 측은 바시르의 신병 인도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시르 정권이 축출된 후에 군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과도 정부 안에서 이 바시르에 대한 사법권이 수단에 있다면서 바시르 신병 인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반군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이날 수단 과도 정부와 반군들은 또 다르푸르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르푸르 특별법정이라는 게 뭔가요?
네, 수단 정부가 자체적으로 다르푸르 의혹과 관련한 법정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특별법정에서는 ICC가 기소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반군 측은 ICC와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바시르의 신병이 인도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도 정부와 반군 측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인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CC 측은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 여당 보수파 의원들이 5세대 5G 이동통신망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요?
네, 독일 집권여당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독일 내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중국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수주 동안 토론한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당 지도부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4쪽짜리 성명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성명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그 어떤 업체의 장비도 투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5G 장비에 엄격한 보안 요건을 적용하고 장비 공급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제키로 했습니다. 또 5G 이동통신망 각 부분에 다양한 업체의 부품을 사용해서 단위라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5G 통신망을 통한 도청에 무방비한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보를 주고받거나 통신하는 데 있어서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써서 비밀이 새가는 걸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안보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의 업체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당국의 간첩활동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로 이런 이유로 5G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고 우방국들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일이 화웨이 장비 허용 쪽으로 돌아서는 거군요.
네, 그런데 미국 우방국들 중에서 이런 움직임이 독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영국 정부도 지난달 말 5G 이동통신망 사업에 화웨이의 일부 장비 사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핵심 기능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율이 35% 이상 넘지 못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요. 하지만 화웨이사의 참여를 결국 허용한 겁니다.
유럽에서 그럼 독일이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닙니다. 영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화웨이 장비 사용과 관련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민감한 핵심 분야에 있어서만 고위험군의 업체들 참여를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영국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이번 결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는 주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화해 문제도 논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유럽이 이렇게 화웨이에 비교적 호의적인 것에 대해서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높고 5G 기술 관련 특허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주요 3대 통신사들이 이미 화웨이 기술이 들어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일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면 중국의 무역 보복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명서가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자국의 기업들이 5G 기술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는 유럽 내 경쟁사인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6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에릭슨과 노키아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바 장관은 이들 회사에 막대한 시장과 자금력을 투입해서 화웨이의 강력한 경쟁자로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뉴햄프셔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의 구형량을 줄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불법 이주자들을 돕는 지역정부 두 곳을 연방정부가 제소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 결과부터 살펴보죠.
네, 11일 뉴햄프셔주 전역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예비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가장 많이 득표했는데요. 약 87%가 개표된 현재 25.7% 득표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24.4%를 기록한 피트 브레제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약 1%포인트 차로 앞섰는데요. 아직 개표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샌더스 의원의 최종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샌더스 의원 본인도 승리를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이날 밤에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서 승리 연설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is victory here i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Donald Trump.
오늘의 승리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버니, 버니라고 연호하면서 환호했습니다.
2위에 머문 부티지지 전 시장은 패배를 인정했습니까?
네, 즉각 패배를 인정하고 샌더스 의원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admired Senator Sanders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respect him greatly to this day, and I congratulate him on his strong showing tonight.
고등학생 시절에 샌더스 상원의원을 존경했다면서 지금도 깊이 존중하는 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샌더스 의원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을 축하하고 그 지지자들한테도 축하 인사를...
제 반응은 어떤가요?
예, 샌더스, 브로저지 두 사람이 선두를 다툴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한테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약 3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클로브샤 의원은 현재 2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5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멀리 따돌렸습니다.
클로브처 의원은 뭐라고 소감을 밝혔나요?
예, 자신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지세를 불과 지난주만 해도 모두가 상위권 예측에서 제껴놨었지만 오늘 밤 뉴햄프셔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성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편견을 자신이 차례차례 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는데요. 대의원 확보 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의원 확보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예,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한 명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 2위 샌더스 의원과 브레저지 전 시장은 각각 9명씩 확보를 했는데요. 3위 클로브샤 의원도 6명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전 부통령 하지 않는다고 이날 지지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just heard from the first two of 50 states.
50개 주 가운데 두 곳의 결과를 들었을 뿐이라면서 아직 전체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시작종이 울린 것이라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에 모든 지역의 예비선거가 완료되면 자신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주목할 소식이 있나요?
예, 앤드루 양 예비후보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타이완계 사업가로서 남아있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양 예비후보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앤드루 양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걸까요?
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양 예비 후보는 1인당 $1,00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기본소득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아마존 같은 대규모 기술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 후보 외에 또 다른 예비 후보였던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도 경선에서 사퇴했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가 이제 9명 남았습니다.
같은 날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화당 프라이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널리 예상됐던 결과인데요. 87% 개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5.5% 득표율로 대의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9.2%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밖의 예비 후보들의 득표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감을 밝혔나요?
네,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뉴햄프셔 양당 프라이머리에 대한 평가를 적었는데요. 가짜 뉴스 매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큰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별로 굉장한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야기가 훨씬 큰 뉴스거리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특정인의 구형량을 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연방 법무부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로저 스톤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징역 7년에서 9년까지로 정해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만큼의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11일 오후 형량을 그보다 줄여서 재판부가 결정해달라고 법무부 측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하루 만에 구형량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직후 이 같은 법무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 씨의 구형 소식을 재전송하면서 끔찍하고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적었는데요. 법무행정이 이렇게 오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톤 씨가 그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지 몇 시간 만에 법무부가 구형량을 감축시킨 건데요. 해당 사건 담당 검사 4명이 이 같은 조치에 항의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증과 업무방해 등에 관한 사건입니다. 스톤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가까이서 도운 인물인데요.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과 유착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추문에 대해서 로버트 머러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관계자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 혐의에 대해서 7년에서 9년을 구형한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뒤에는 줄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구형량 감축을 앞서 이미 결정을 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투입 직후에 조치를 취한 것은 시간적으로 우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하루 만에 법무부 입장이 바뀌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야당에서는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감찰당국의 조사를 촉구했고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사법당국이 이번 사건에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중대한 비위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법 절차 진행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조 스턴 형량 선고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1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 때문에 검찰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두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군요.
네, 이 불법 이주자 관련 문제로 뉴저지와 워싱턴주 킹카운티를 상대로 연방 법무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뉴저지는 미국 동부에 있고요. 이 킹카운티가 속한 워싱턴주는 서부에 있는데요. 이 시애틀시가 바로 이 킹카운티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법무부가 소송을 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먼저 뉴저지 사례는 이 뉴저지 주 정부가 관내 사법요원들이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 신분과 석방 일자를 연방 이민 당국자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건 되게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주나 해당 지역의 사법요원들이 연방 이민당국자들과 협조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요. 또 주법에서는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이 구금자 정보에 접근하거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민단속국이 구금자를 면담하는 것도 교정당국자들이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킹카운티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킹카운티는 행정명령으로 이민단속국이 킹카운티에 있는 공항을 이용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에 연방 법무부가 문제 삼은 조처는 모두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 이민 요원들이 지역에 구금된 불법 이민자를 찾아서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조처를 도입한 지역을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주나 카운티 등도 포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 도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죠?
그렇습니다.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이민과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처를 없애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왔는데요. 행정부는 이를 위해서 이 피난처 도시들에 갈 연방정부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들 피난처 도시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이런 지역이 몇 곳이나 되나요?
예, 300군데 이상이라는데요. 주 차원에서는 최소한 8개 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몇몇 지역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한테 가벼운 벌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연방법무부가 지난 2018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대상은 법원 명령 없이 이민당국자가 민간사업장에 들어가거나 관련 서류를 보는 것을 금지한 법률 등이었는데요. 이런 법들이 미국의 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과 2심은 연방 법무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 소송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간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익스트림의 노래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해줘요. 그럼 굳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난 이미 알고 있거든요.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부의 대표적인 명문 주립대학교인 미시간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연구중심형 공립대학으로서 181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동부의 8개의 명문 사립대학에 빗대서 8개의 명문 주립대학을 선별해서 퍼블릭 아이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시간 대학교는 바로 이 퍼블릭 아이비의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립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교 8개 대학과 같은 수로 학문 연구와 교육 수준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버금간다고 해서 설정된 8개 공립대학들을 퍼블릭 아이비리그라고 부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마이애미, 버먼트, 버지니아, 윌리엄 메리 대학교,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텍사스 대학교와 함께 이 퍼블릭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입니다. 또한 북미 지역 수많은 대학교들 가운데 박사과정의 학술 연구, 과학, 경제, 국가안보,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는 교육 시스템에 가장 뛰어난 연구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미국대학연합 AAU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시간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미시간 대학교는 매년 미 전국의 주립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도 자료에서 UCLA, UC 버클리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공립과 사립을 다 합친 전국 순위에서는 25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도 PS 세계대학 평가 발표에서는 21위,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역시 21위에 오른 명문 대학교입니다.
네, 특히 2020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미국의 주립대학들 중에서 최고의 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현재 미시간 대학교는 미시간 대학교 시스템 아래 애나버와 플린트, 디어본 등 세 곳에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캠퍼스를 갖고 있는데요. 본교는 애나버 캠퍼스로 정식 명칭은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입니다. 보통 미시간 대학교라고 하면 바로 이 애나버 캠퍼스를 말하는데요. 미시간 대학교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학교로서 오늘 소개하는 학교는 바로 이 미시간 대학교 애나버입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미시간 지역이 미국에 주로 정식 승격하기도 전인 1817년 미시간 테리토리의 중심 도시이자 임시 수도였던 디트로이트시의 카톨레피스테미아드 또는 미시가니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이후 1837년 디트로이트에서 애나버라는 곳으로 교사를 이전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얘기 더 들어보시죠.
당시 미시간 테리토리의 행정수도가 디트로이트에서 랜싱으로 옮겨감에 따라 원래 디트로이트에 대학을 설립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시민의 약 2,000명가량 되었던 애나버라는 마을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40에이커의 토지를 학교 부지로 기증하면서 1837년 미시간 대학교는 애나버로 이전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시간 테리토리라고 불렸던 이 지역도 26번째로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네, 40에이커로 시작한 미시간 대학교는 오늘날 3,200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캠퍼스에 3만여 명의 학부생과 16,0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초대형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신입생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들어보시죠.
2019년도 신입생 입학 사정을 보면 총 6만 5천 명 정도가 지원해 1만 5천 명 정도 입학 허가를 받아 22.8%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최종적으로 미시간 대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신입생들은 미국 50개 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100여 개국에서 유학 온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케이션으로 분류되는 백인계가 58%, 아시아계가 15%, 중남미 히스패닉계가 6%,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계가 4%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아시아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재학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초대형 공립종합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한 명당 15명 정도고요. 절반 이상 학급이 20명 미만 학생들로 구성돼 있어서 학부생들이 비교적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 교수와의 접근이 쉬운 편이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중부의 명문주립대학교인 미시간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학교는 입학 사정에 있어서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을 고수해왔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쉽게 말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들어보시죠.
네, 어퍼머티브 액션은 원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수민족과 여성들에게 교육, 고용, 정부 계약 사업, 사회복지 등의 차원에서 다수계 민족들보다 특혜를 준다는 좋은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어퍼머티브 액션 그 자체가 인종차별, 성차별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미국 최고 명문사립 중에 하나인 하버드대학교도 바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려서 법정 소송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미시간대학교 역시 소송에 휘말려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03년 법과 대학원 입학 사정에서 미시간대학교 측은 소수 민족과 여성들에게 입학 특례를 허용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고수했던 일로 연방 대법원에 제소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미시간 대학교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미시간 대학교의 법과 대학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미시간 주 투표를 통해 끝내 어퍼머티브 액션은 중지됐고 대학 입학 사정에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시간 대학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가정에서 지원하는 자녀가 처음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특별한 참작과 고려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의 많은 좋은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요. 미시간대학교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7학년에서 12학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울버린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울버린은 미시간대학교 상징입니다. 이 울버린 패스웨이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이 힘든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울버린 패스웨이 책임자인 카를라 오코너 교수는 자신도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자였다고 미시간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데요. 들어보시죠.
What families in the communities don't always know is that just graduating high school is not sufficient.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는 대학에 처음 가는 자녀들도 많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충분치 않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매주 토요일마다 수학, 영어, 과학, 미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프로그램의 수혜자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런 혜택을 받았던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고등학생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I thought that's a good chance to, you know, start something new, set me on a good path.
저는 무언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졸업반 중에 미시간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은데요. 정말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중부 명문주립대학교인 미시간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시간대학교의 학사 제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저희 배운 표현들인데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표현들,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 VOA 기사를 통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a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Right-wing, conservative or reactionary, 우익 혹은 우익에. Left-wing, liberal, socialist or radical, 좌익 혹은 좌익에. 그럼 우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Rightist, 좌익의 사람은 leftist.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0년이 지난 지금.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독일의 민주주의, democracy를 보존하기 위해.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그러나 최근 우익 테러 공격,
against the synagogue,
synagogue 하면 유대교회당을 뜻하는데요.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전 동독 유대교회당을 향한,
demonstrated,
입증합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Anti-Semitism.
반유대주의,
anti-Semitism과 and Islamophobia.
Islamophobia, 이슬람 공포증이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여전히 깊은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0 years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young people are doing their best to preserve German democracy. But as a recent right-wing terrorist attack against the synagogue in the former East Germany demonstrated, Anti-Semitism and Islamophobia remain deeply entrenched threats.
오늘의 표현 right-wing, left-wing, rightist, leftist. 이 표현이 들어간 기사 찾아보면서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콜피언스의 노래입니다. Wind of Change, 변화의 바람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August summer night, soldiers passing by, 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wind of change blows straight into the face of time, like a storm wind that will ring the freedom bell for peace of mind. Let your mother like I sing what my guitar wants to sing.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113명이 숨지고 44,651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어제 발생한 추가 사망자가 97명에 달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